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부터 7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큰 깨달음을 하나 얻었습니다. 깨달음이 무엇이냐면 나는 죄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으로나 탁월했던 바울의 스펙들이 배설물로 여겨지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함을 깨닫게 되면서 한 고백이 다른 것이 아니고 나는 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유대인이었던 바울에게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열심, 자신의 혈통,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사,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육신 하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자신의 삶이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스데반이 복음을 위해 첫 죽음을 당할 때도 뒷짐지고 서성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열심이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는 있어도 단 한 번도 걸림돌이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둘째로 율법을 받은, 즉 선택받은 유대인이었던 바울과 선택받지 못했다고 생각되었던 이방인 모두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차별도 차이도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은 로마서 3장과 4장을 통해 모세 이전에 나온 아브라함을 통한 의 그리고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아담을 이야기하고 구원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율법 이전, 즉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던 그때를 이야기하고 로마서 전체를 아우르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죄란 무엇인가? 두 번째 질문은 의란 무엇인가? 세 번째 질문은 율법 또는 계명은 무엇인가?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로마서 5장에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의 순종,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대속을 통한 구속사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새 생명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사였은 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로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죄, 하나님과의 그 단절이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되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에 대한 질문의 대답을 로마서 6장에서 합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설명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어서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어서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기 전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100% 죄에서 자유로운가? 라는 질문입니다. 죄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페이오프해 주신 겁니다. 속죄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로 죽으심으로 우리가 믿음과 세례를 통해 그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그 율법의 저주인 십자가에 우리의 자아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에 연합해서 더 이상 죄가 우리로 하여금 통치하지 못할 뿐이지 여전히 죄는 있다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삶은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죄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해답을 6장과 7장 초반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15절은 6장 1절의 대꾸입니다. 1절의 질문을 통해서는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한 인격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죽음으로 죽고 죄에 완전히 해방된 상태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장 12절부터 14절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의의 무기로 살아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instrument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이 악기로 표현될 수도 있고 또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타내드리는 즉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악기로 연주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1절과 동일한 질문을 15절에 바울은 다시 던지면서 의의 무기란 표현을 순종의 종으로 다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의 무기, 도구, 악기로 살아가는 것은 죄의 종이 아닌 순종의 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종의 특징입니다. 종은 순종함을 받는 자에게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줍니다. 순종함을 받는 자에 따라 그 결과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죄의 종은 하나님의 단절이고 사망입니다. 순종의 종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라는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이미 종결된 상태이므로 현재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반면 교훈으로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는 현재 완료 완료입니다. 즉 죄의 종이 종료된 그 시점 이후로 계속적으로 현재까지 순종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티포스라고 해석되어진 몸으로 보여진 교훈의 본입니다. 이 티포스라는 것은 교훈의 본으로 번역된 이 티포스라는 것은 즉 몸으로 보여진 교훈의 본입니다. 즉 관계 속에서 경험하고 배운 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더 나은 삶, 더 나은 종교적 행위를 통하여 자기 의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의는 바른 관계입니다. 쌍방 간의 관계입니다. 순종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쌍방 간의 바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Right standing before God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의도한 의는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는 다른 질문을 또 던지게 됩니다. 이 바른 관계를 어떻게 종의 모습으로 가능할 수 있는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 종은 스스로 선택한 종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닌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주인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스스로 종이 될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종은 자신의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족합니다. 그 종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논하는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열매인 의, 즉 바른 관계는 소유가 아닙니다. 그 바른 의는 바로 함께하는 것. 순종의 종은 그래서 주인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시편 84편 10절부터 12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바로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인에게 허락된 의, 이 기쁨을 다윗은 첫날과 비교했습니다. 다른 곳의 첫날이 아닌 궁정에서의 그 첫날, 성문의 문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바른 관계로 표현한 것입니다. 어느 한 새벽 기도회 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았고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치울이 붉어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스스로도 사모하면서도 잊고 사역했던 제 자신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 스스로에게 진지한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만족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세상 어떤 것보다 어떤 곳보다 기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많은 소유와 자랑으로 살아가는 첫날보다 나은지 진지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에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의역했습니다. 과거에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은 안중에 두지 않고서 살았을 때 어떻게 여러분의 삶이 더 나빠지고 오히려 자유에서 멀어져 갔었든지 말입니다. 여기서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라는 뜻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여전히 죄의 파워로부터 죄악된 행동을 자행하며 살아온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표현을 한다면 사랑하는 누구와 함께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홀로 외로이 잘못된 자기 사랑과 소유의 집착으로 살아가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 마치 여호와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천일보다 낫고 문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화려한 악인들과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라는 고백과는 전혀 상관없는 상태, 또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목적 없는 자유, 바운더리 없는 자유, 이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방종입니다. 문화심리학자로 또는 노는 만큼 성공한다 라는 책을 쓴 이 김정은 교수가 이런 글을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자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뭐뭐로부터 자유, free from, 또 뭐뭐를 향한 자유, free to, 무엇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의미의 소극적인 자유는 free from이고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도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질그릇을 만들기 위해 물레를 돌리는데 방해가 된다면 자기의 새끼손가락을 잘라버리는 조르바식 자유가 진정한 자유, free to다. 추구하는 바가 분명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 아름다운 가치를 위해 자신의 손가락 정도는 자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몸모를 향한 자유입니다. free to입니다. 자의적이고 자발적이고 목적이 있는 자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15절로 다시 돌아가서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그 놀라움, 그 기쁨,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믿음의 간증입니다. 그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는 무슨 뜻입니까?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더 이상 세상이 주는 기쁨과 죄악된 삶의 태도는 내 인생에 더 이상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생각할 때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폴리캅은 소아시아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다가 결국 화형을 당하여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평소에 그를 존경하던 한 관리가 폴리캅에게 주님을 한 번만 부인하고 황제를 주라고 부르면 살려주겠다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평생 동안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주님을 어찌 부인하겠습니까? 결국 그는 주님을 주로 인정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고 기쁜 마음으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잊지 맙시다. 우리가 누리는 구원은 목적이 있는 자유입니다. 강요가 아닙니다. 자발적인 헌신과 희생입니다.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은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자유롭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자발적인 선택입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7장에서 바울은 율법이 무슨 졸업장이나 자격증처럼 자격과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함으로 인해 드러내는, 즉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7장 1절 함께 읽습니다.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법은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것이지 죽은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주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관하다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으로 used to be입니다. 과거까지는 그랬지만 현재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사람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남편은 옛사람 또는 자아 또는 율법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또 여인은 그리스도인 또는 칭의된 사람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강자로 여겨지는 남편이 죽으면 여인은 자유롭게 된다라는 표현은 약간 논리적인 비약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4절 이후로 또 지금까지 설명한 것에 의하면 여인으로 상징되는 그리스도인 또한 죽어야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때문이 있고 성경 어디에서도 율법이 죽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A.4 point, 즉 A와 B가 똑같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말고 한 사람이 어떻게 율법과 연결되어 있는지 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어떠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인지를 설명하는 구절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의 칭의 즉 성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6장에서는 그 표현을 instrument 즉 악기 또는 도구로 표현했다면 그래서 연주해 드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연주해 드리고 쓰임받는 삶으로 표현되어 됐다면 여기서는 열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6절에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즉 성령이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성령이 언급될 것입니다. 성령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둘째로는 4절에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 5절에서 사명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느니 라는 이 두 표현을 비교하기 위해서 열매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금 한번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율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율법의 역할이 정말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율법에 의해 죄된 본성과 탐욕이 우리를 역사하고 다른 말로 하면 컨트롤하고 왕노릇하고 있고 그 결과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고 그 열매 또한 사망이라면 정말 율법이 좋은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또한 죄를 깨닫게 합니다. 로마서 3장 11절에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즉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율법 조문으로 리튼 코드로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의무사항과 조항으로 되어질 뿐 그 틈을 타서 죄가 죄의 종으로 변질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주는 구절이 있다면 로마서 7장 9절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의 박사였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기 전에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강조가 되고 강조가 되고 강조가 될수록 내가 나타났습니다.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아났더니 즉 나의 의를 밝혀주고 확대시켜주는 도구로 율법이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기록된 600개의 조항을 매일의 삶 속에서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안식일도 지켰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선행도 했습니다. 헌금도 드렸습니다. 마치 우리가 조상신에 매어서 북향을 향해 머리를 대고 자지도 않고 점을 보지 않으면 결혼식도 하지 않고 점을 보지 않으면 이사도 갖지 않았었던 그 옛날의 모습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율법을 돌에 새기고 종이에 써서 내가 무언가를 지키고 했다라는 그 사실의 행위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지킨 것처럼 살았고 진심도 없이 행위만 있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바울에게 율법을 제대로 깨닫고 나서 율법이 또 계명이 그에게 이르자 죄,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져버리고 단절되어졌던 나, 바울이 드러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율법은 이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은 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나의 죄됨, 하나님과의 단절, 죄책감을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다고 믿던 나는 죽고 계명이 죄를 깨닫게 한 것입니다. 마치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지켰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지켰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 후 21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 부자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그 부자에게 부자 청년에게 이르자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물질에 매여 있는지가 밝혀집니다. 그리고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결국 자기의 의는 없어지고 죄만 남은 상태,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가 깨져버린 그 단절된 상태가 들쳐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이 부자 청년도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어 사도 바울은 우리란 3인칭 복수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것입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영의 새로운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심,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자격이 아닙니다. 율법은 졸업장이 아닙니다. 율법은 자격증이 아닙니다. 율법은 나를 드러내는 도구가 아닙니다. 나의 죄를 드러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김영 총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 다스모스 칼리지의 총장이었었고 지금은 세계은행 총재로 선출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백지연 씨가 진행한 한 프로그램에 김 총장과 인터뷰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몇 가지 인상적인 대화가 있어 소개했으면 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항상 이야기하셨다. 오늘까지 숙제를 다 하지 못하면 나는 절대로 주일날 숙제를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듣고 항상 저희 세 자녀에게, 아직 셋째는 7개월밖에 안 돼서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야기합니다. 금요일 밤까지 숙제를 하지 않으면 주일날 절대로 숙제를 하지 않게 하겠다. 그랬더니 밤늦게 저희 애기 엄마랑 밤 10시쯤에 이렇게 숙제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꼭 지켰으면 하는 그런 목사이자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니체가 한 말입니다. 만약 고통이 당신을 죽이지 못한다면 당신은 강해질 것이다. 고통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죽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강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이 대화 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 당시 다스모스 칼리지가 적자 경영으로 자금난에 빠져 있었었는데 대학 총장으로 온 지금 자금난이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은 다스모스 칼리지의 무엇이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I didn't come to Dartmouth College but to be, but to do something.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to be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to do something을 하기에 왔다라는 이야기가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사실은 이 말을 철의 여인이라는 영화에서 마그렛 대처가 했었습니다. In my age, we were trying to do something, but now people are just to be. 내 시대 때는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요즘 사람들은 무엇이 되려고만 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김용 총재와 백지연 씨 인터뷰 내용을 책으로 편집해서 한 책이 나왔는데 그 책 제목이 바로 무엇이 되기 위해 살지 말라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선민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매그니파이드 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면 율법은 결국 우리의 죄만 드러낼 뿐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라는 그 말씀을 제 삶에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2년 전에 제가 한 재가 요양 보호사인 집사님이 알츠하이머 환자를 구역에 배정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호칭이 마을장님과 목자님이셨는데 그분께 상의를 했습니다. 근데 불편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찌할지 몰라 있었던 어느 날 그 제가 요양원 집사님이 월요일 날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 환자인 이 집사님을 꼭 구역에 배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 날 화요일에 저는 제가 사회복지센터에 가서 세 가정을 찾아가 사회봉사로 2시간씩 그분들과 대화하는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외롭게 사시는지를 제가 보고 들었고 또한 그 보호사분들의 헌신이 얼마나 수고가 많으며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그 알츠하이머 성도님 댁에 신방을 마을장님과 목자님과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요양사로 일하셨던 집사님도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자신 안에 이 컴포트 존 안에만 있지 말고 그 존 밖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아합 왕에게 미가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새로운 삶으로 옮겨갈 것을 경고했던 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때 그 알츠하이머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실 어제 언니가 오늘 신방이 온다 하니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랑 똑같습니다 라는 말을 굉장히 더듬으면서 힘들게 저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악함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 회개를 했고 전도해놓고도 마음 아파했던 요양보호사 집사님, 또 목자로서 불편하다고 할 수 없었던 그 목자 마을장, 그리고 저에게 알츠하이머 그 성도님이 미가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뜻을 따릅시다. 어떠한 사명이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 드리십시다. 우리는 과연 무엇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아님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려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유대인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어떤 위치에 서려고만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의 인격과 함께 성화시키는 것은 무엇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 나은 자리에 앉혀있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지체들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오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지금 이 밤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바른 관계를 위해 스스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억압과 의무가 아닌 주의 장막에서의 한날이 궁정에서 첫날보다 낫다라는 고백을 주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신 말씀과 직분이 율법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다. 도리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100주년 기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십시다. 그리하여 자리와 자격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명하는 100주년 기념교회 교인님들이 되십시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만이 확대될 것이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장막에서의 한날이 궁정에서의 첫날보다 나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이와 함께함이 수많은 소유보다 더 나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신을 내어줌에도 불구하고 만족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더 이상 지식과 직분으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김으로 하나님만 나타내고 하나님만 확대되며 하나님만 영광받으시도록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